3절 신념들 1편 새 출발 문단 24 헤르메스가 마음 상태를 갖다가 화자 의도서를 풀이하는 방식으로 마음 상태론 희망이나 예상 또는 뭐 가상적 의사 탐구 개정안의 통과 여부 이런 걸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자의적인 선택이 너무 개입되고 사실 한 단계 한 단계 문제점이 너무 노정된다. 그래서 새로운 관념, 화자 의도라는 것은 법안에 찬성하는 데 근거가 된 정치적 신념으로부터 도출되는 어떤 결론이다. 문단 25. 이 신념 고려설은 신비스러운 분위기를 풍기고 자의적일 수밖에 없는 가상이란 도구를 피하게 해준다. 2편. 상충하는 신념과 추도적 신념. 문단 17. 그러나 신념 고려설에서는 새로운 문제들이 속속 제기된다. 스미스 의원의 정치적 신념은 통합성이 요구하는 바와 같은 정도로 완전히 정합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합적이지 않은 예가 462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스미스 의원은 멸종위기 보존 법률에 대해서 자연보호가 가장 우선된다고 투표해놓고, 주택건설법이나 토지이용규제법에 대해서는 다르게 투표하고, 경제적 이익을 투표하는 비중이 또 다르고, 이렇게 해서 스미스 의원 개인의 신념이라는 것이, 그게 원리적으로 완전히 일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문단 28. 그래서 스미스 의원의 몇몇 구체적 의견이 의원 자신의 더 일반적이고 더 기본적인 정치적 신념과 상충하여 이 신념들로부터 비난받는다고 헤르베스가 생각한다면 그는 법률을 어떻게 읽는 것이 가능한 한 정합적으로 만들어진 이념들이 구조화된 체계로서 스미스 의원의 신념 전체에 가장 잘 봉사할 것인가를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문단 29. 이것은 중요한 결론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헤르메스를 점차로 그가 부정했던 헤라클레스의 법률 독법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즉, 법률로부터, 신념을 도출해내고, 그 신념들 간의 정합적인 구조를 생각해내서, 그 신념들에 의한 입법을 최선의 입법으로 보이게 하는 그러한 해석인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마음 상태나 가상적인 마음 상태를 살펴봄이 없이 바로 그 법률의 전제된 신념들 간의 체계를 세우고 그에 따라서 최선의 신념에 의해서 법률을 읽는 방법으로 바로 들어가는 방식이죠. 이게 바로 헤라클레스의 법률 독법이다. 여기에 이제 다양한 신념이 갈등하지 않는다는 반론, 이런 반론이 나오는데 이 반론에 대해서는 제가 교환에서도 정리를 해놨고 하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론이라는 것은 스미스 의원의 신념은 사실 갈등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합적인 정당화 구조 같은 걸 세울 필요가 없어서 결국, 이 신념을 정합적으로 구조화하고 최선으로 읽는다는 방식은 애초에 그 전제가 성립될 수 없으며 결국 마음 상태 이론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법률 독법에서 제기되는 반론인데 이러한 반론은 신념과 지식 간의 어떤 철학적 투명성, 불투명성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두오킨이 이 반론에 대해서 다시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은 헤르메스가 화자 의도설에서 출발했는데 그 화자 의도설을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마음 상태 이론을 취하게 되면은 많은 문제점에 부닥치게 돼서 결국 신념을 의도로 보자. 그래서 그리고 그 의도 여러 가지 신념이 있을 때그 신념을 정합적으로 구조화해서 최선으로 읽는 그런 방식을 그 법률에 나타난 입법자의 의도로 보자. 이렇게 하면은 결국 화자 의도설은 헤라클레스의 방법과 동일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헤라클레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3편 헤라클레스를 향하여 문단 33. 헤르메스는 예를 들어 민물담팽이 농어를 살려야 되는 스미스 의원의 견해는 더 일반적인 견해의 덕헌집합, 즉 생물종의 보존은 중요하나 공공목적에 명백히 불합리할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견해 속에서는 오류라고 판단할 것이다. 헤르메스는 구체적 견해를 무시해야 스미스 의원의 신념 전체를 더잘 존중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스미스 의원의 구체적 견해란 무엇이냐면은 그 멸종위기 생물종 보호법의 예외 조항 없이 내무장관에게 공사 중지 권한을 부여한 그 구체적 신념, 그 법률문에 드러난 신념이 다른 입법들 같은 헌법 내에서 비슷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다른 입법들, 주택건설법이나 토지이용규제법 이런 입법들에서 표현된 더큰 신념의 구조 속에서는 생물종 보호만을 배타적인 법익 고려 사항으로 판단하는 것은 오류의 견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역시 생물종 보존 역시 다른 공공목적과의 비교 교량 속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전체 정합적인 신념의 구조 속으로 편입시키게 될 것입니다. 문단 35. 그래서 헤르메스에게는 스미스 의원의 신념을 더 일반적으로 그리고 해석적으로 연구하는 것 이외의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이다. 문단 36. 우리가 논의의 진행을 위해서 덮어둔 문제가 있었다. 즉, 의도들의 결합의 문제에 있어서 그 법안에 찬성한 모든 입법자가 정확히 동일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의도의 결합 문제가 남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미스 의원의 의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스미스 의원이 희망이냐 예상이냐 뭐 이런 걸 다룰 수 있었던 이유는 스미스 의원과 다른 의원들의 의견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문제를 덮고 지나갔는데 이 문제를 다시 꺼내어 보자면은 실제로 동일한 의도를 입법자들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도 결합의 문제가 생기고 문제를 푸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방법 1은 거추장스러운 방법인데 입법자 개개인의 정치적 기론을 연구하여 이 개별 견해들을 합하여 전체 의견을 만드는 방법. 두 단계를 거치죠. 방법 2는 어떤 정치적 신념의 정합적 체계가 입법부 자체가 행한 것을 가장 잘 정당화할 것인가. 그러니까 입법부 자체가 행한 것은 통과된 법률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정치적 신념의 정합적 체계가 그것을 가장 잘 정당화하는가. 한 단계로 끝나는 질문이고, 이 방법 2에 있어서는 의도의 결합,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문단 38. 그래서, 첫째 전략을 택한 데에도 신념결합 공식이 필요하고, 이 공식은 원리의 정합적 체계를 표현하는 통합성의 공식이어야 되죠. 왜냐하면 헤르메스는 통합성으로서의 법관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구체적인 신념은 전체의 신념 속에서 정합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통합성의 공식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방법 1은 아무리 잘 되어봤자 방법 2로 가는 것과 동일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기껏 두 단계로 나누었지만 그두 단계를 겨우겨우 산을 넘고 넘어 보니까 사실 지름길로 한 단계로 가면 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결합 공식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고 제도의 기록을 해석하면 될 뿐이지 개개 입법자의 기록을 하나하나 해석해서 그것을 결합해서 정형근 의원은 어떻게 생각했고 뭐 노회찬 의원은 어떻게 생각했고 이걸 결합하면 어떻게 돼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헤르메스를 떠날 수 있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는 헤라클레스와 쌍둥이 동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헤르메스가 통합성으로서의 법관념을 받아들이면서 화자 의도설에서 출발했지만, 화자 의도설 따위는 필요하지 않고 사실 화자 의도술로 해서 제대로 하려면 결국 헤라클레스의 방법과 똑같아져 버린다. 4절. 헤라클레스의 방법 문단 40. 저자는 헤라클레스가 민물 달팽이 논쟁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였다. 예를 들어서 페이지 47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는 자연 보호 전반에 관한 견해를 가지고 있고, 공권력 행사에 관하여 요컨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TBA댐을 중단시키는 것이 최선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내심은 댐 공사를 중단시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결정된 여러 가지 모든 것에 대해서 견해를 갖고 있는데, 그의 견해의 근거가 댐 공사 중단하고 싶다는 그의 견거가 미관상의 근거에서 그댐 공사는 중단되어야 된다고 판사로서가 아니라 헤라클레스 개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헤라클레스의 방법은 그에게 댐 공사를 중단시킴으로써 그 사회에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헤라클레스 개인의 어떤 사상으로 보았을 때 미관상의 매우 큰 이익을 보존시키는데 필요한 조치인 댐 공사 중단이라는 판결을 도출시키기 때문에 장관에게 댐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그 법률이 읽혀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게 해줄까? 그렇지만 헤라클레스 개인으로서 갖고 있는 정책적인 편향성이 어떻든 간에 문단 41, 헤라클레스의 방법은 그러한 근거에서 법률 독법을, 그러한 결론을 이불로 이끌어내게 하는 법률 독법을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 헤라클레스는 그 자신이 최선의 실질적 결과, 여기서 그 자신이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개인적 선호들, 그다음에 최선의 실질적 결과 하는 것은 원리적인 어떤 결과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헤라클레스 개인이 생각했을 때 어떤 가치평가상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끔 해주는 것이 헤라클레스의 방법이 아니라 과거에 이루어진 입법이란 사건을 가능한 최선의 것으로 정당화하려고 노력하는 방법이 바로 헤라클레스의 방법이다. 그래서 미관상의 근거라는 것은 과거의 입법이라는 정치적 사건을 최선의 것으로 정당화하고 그 신념들을 통합적인 구조 속에서 정렬시키는데 어떠한 근거도 될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헤라클레스 판사 개인이 그 미관상의 근거를 얼마나 중요시하든 생각하든 간에 그것은 법률 독법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1편 텍스트의 통합성 문단 42. 헤라클레스에 있어서 통합성과 공정성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의와 예지를 제약할 것이다. 동그라미 1. 통합성은 법률을 관통하는 정당한 원거를 구성하라고 요구하며, 이것은 원리와 정책의 어떤 조합이 법률 문헌에 대한 최선의 근거를 제공하는가를 자문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법률을 관통해야 된다. 그 법률 전체를 관통해야 된다. 어떤 한 특정의 조항의 개념만 끌고 와서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서 그 입법자의 입법이라는 사건을 최선으로 구성하는 정당한 원거를 구성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헤라클레스는 지금 선례가 아니라 법률을 정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7장에서 본 특정의 제약, 즉 선례와의 부합의 제약은 여기에서 작용하지 않는다. 그는 원리의 정당화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정당화도 고려해야 된다. 그러나 이 정책의 정당화 역시 입법이라는 사건을 최선의 것으로 읽는다는 통합성의 관념에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정책, 그것을 그 입법이라는 결과를 정당화하는 그 결과에 들어맞는 정당한 논거를 아무렇게나 다 끌어다 쓸 수는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농촌 지역의 미관을 해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는 지금 정책 정당화는 그 법률의 문헌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어떤 형법 조항을 정당화하면서 그 형법 조항의 결과로서 부차적으로 뭐 관광 수익 사업이 늘어났다. 그렇지만 그 형법 조항과 관련된 논쟁, 그 형법 조항의 해석과 관련돼서 이 사람이 지금 구속 요건 해당하느냐 해당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관광 수입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이것을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문단 43. 그래서 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적합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면 그 목적을 위해서 왜 법률 문헌에서 특정한 개념이나 특정한 어떤 제약 조건을 그 법률에 넣었을까? 그것과 지금 끌어맞추려고 하는 정책적 정당화가 전혀 맞지 않는다면은 그 법률 해석으로서 끌어다 쓸수 없는 논거다. 문단 43. 그렇다면 멸종위기 생물종보호법을 정당화하는 적절한 정당화 논거는 그 생물종이 위기에 처했고 그것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러한 정책에 호소해야만 한다. 헤라클레스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도 합리적인 생물종 보존 정책이라면 거의 완성된 댐의 공사를 중단시키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자. 그는 그 수정을 정당화하는 경합하는 정책, 즉 재정이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정책을 원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경합 정책에 대하여 충분히 비중을 둘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남게 된다. 그래서 476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를 보면은 경영하는 정책은 법률 문헌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더큰 입법자의 입법이란 정치적 사건 전반에 걸쳐져 있는 더큰 신념의 구조 속에 나타나는 신념, 즉 재정을 완전히 불합리하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신념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신념과 비교하여 그 법률 문헌에 있어서 주된 신념인 생물종 보존 정책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가질 것인가, 비중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겠죠. 만약에 그 텍스트가 장관의 권한에 대하여 다른 예외나 수정을 인정하고 있다면, 설사 이 예외나 수정이 문제되는 사안의 장관 권한과 아무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주된 정책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중요성을 부여할 것이고, 그래서 경합하는 신념인 예산을 심하게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신념의 비중을 더 높여주는 근거가 될수 있겠죠. 반대로 그 법률이 주된 정책 생물종 보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중요한 정책을 희생시키고 심지어 원리를 다른 원리 명시적으로 희생시키고 있다면, 예를 들어서 직업의 자유를 생물종 보호와 관련한 거에 대해서 핵심적인 직업의 자유를 원리적으로 희생시키고 있다면, 이것은 예산 등의 문제로 인하여 생물종 보호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수정적인 해석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근거가 될 것입니다. 2편 공정성 문단 44 공정성을 잠시 살펴보자. 헤라클레스가 생물종의 보존을 신봉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고 헤라클레스가 그 법률의 최선의 해석은 민물달팽이 농어를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그는 자신의 견해가 편벽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그는 유권자들이 대단히 나쁘다고 생각할 때도 입법자가 올바른 결과에 도달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를 자문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신의 견해가 편벽하지만 편벽하고 옳은 견해라고 헤라클레스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단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법률의 해석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진 것은 아니죠. 다만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법률에 대한 최선의 해석은 이런 결론을 가져오는 그런 해석이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 논거로서 공정성 논거가 제시될 수 있는데, 유권자들은 그 법률에 해석과 관련된 신념에 대해서 생물 종 보호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중대한 어떤 국가 프로젝트인 발전 전력 발전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공사를 완전히 예산을 다 퍼부었는데 중단시킬 정도로는 중요하지 않다고 대다수 유권자들이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판사 자신이 대단히 환경주의자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견해만 고려해서 그렇게 입법을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 이런 걸 자문해야 된다는 거죠. 문단 45. 헤라클레스가 이 물고기를 아무리 중시한다고 해도 민물 달팽이 농어의 운명은 원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문제다. 즉 시민이 갖는 권리의 문제와는 무관한 것이어서 특히 공정성 농구가 민감하게 작용하는 분야가 되는 것이죠. 즉 생물종의 보존은 국민의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할 모범적인 예가 된다. 그래서 도킨이 원리의 문제와 정책의 문제를 나누어서 원리의 문제의 경우에는 공정성 농구가 약하게 작용하고 정의 농구가 더 강하게 작용하지만 정체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정성 농구가 더 중요시하게 대두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단 46. 이 상황에서 공정성에 대한 헤라클레스의 판단은 국민의 유권적 의사, 그래서 이와 관련된 입법자가 구체적으로 표명한 신념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입법자가 입법사로서 입법사에 포함되는 그러한 발언이나 행위를 한 것은 대중의 어떤 단순한 여론이 아니라 대중이 주권자로서 행사한 그 권한 행사로서의 의사의 좋은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5절 잠시 쉬고 5절 하도록 하겠습니다.